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배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없는 신자됨을 말합니다. 교회는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팽배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에 교회는 믿지 못해도 하나님만 믿으며 나는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된 신앙관과 구원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사람들이 지옥의 문에서 도망쳐서 교회의 문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도록 설득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 없이 지옥의 문을 통과하여 도망하여 교회의 문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정상적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영광에 대한 언급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그 영광 구름이 있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행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제사장으로서 물두멍을 통과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진설병 떡상과 등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분향단에서 요한복음 17장 여기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이제 곧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그 지성소는 예수님의 믿음에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 자기 백성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죄를 사했다라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셨습니다. 벌거벗은 아담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벌거벗은 베드로가 바다에 있게 될때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바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에게 옷을 입히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옛 창조의 그도로서 당신의 몸을 감싸시고 죽음과 부활로서 옛 창조를 새롭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의 새 하늘과 이전의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제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를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마귀에게 점령당하였다가 불려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때 주님을 마치 동산지기처럼 그렇게 마리아가 만납니다. 즉, 옛 아담을 만났고 그 가운데 지금 그 신부되어진 모습으로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진 교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며 보내심을 받은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이야기할 때 무언가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도 되어진다, 우리가 성전 되어진다라고 말할 때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리에 있는 것이며 보내심을 받은 그 방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가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건물로서의 장소와 그곳에 예배하는 형태가 있으면 과연 교회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교회됨의 세 표지를 말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건직입니다. 사실 말씀이 있는 곳에 정말로 성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건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심이 성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적인 다스림을 드러냅니다. 그 다스림이 바로 권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 먹여주심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져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통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전까지 나타난 영광, 즉 십자가의 영광과 또 다른 차원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섬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을 죄에서 사는 권세였다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권세인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 이후에 본래 인간의 모습을 잊기 이전의 상태인 하나님 우편에 앉아져서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진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가 자기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영광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의 하나님을 통한 하나됨을 통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같이 그의 뜻과 의지에 하나가 되어져 주님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세 번이나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하나됨의 표현이 한 번이었으면 지금 이들에게는 세 번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의 터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터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로 들어온 모든 백성들이 주님이 하나 됨과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같이 그 안에서 사도들이 하나 되고 사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제자들의 위한 기도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가 성취되지 않으면 세 번째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기 위한 사역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을 두고 즉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모든 주님께로 돌아올 그 사람들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제자들의 뜻 그리고 교회의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를 지시지만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됨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주님이 그들을 영원히 목자 되셔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신자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7장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선언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루는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 성취를 두고 기도하십니다. 그 성취를 바로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자신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개인적인 견해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이 가진 고통에 동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도들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죄송하지만 성도들은 교회를 믿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먼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이룰 교회를 두고 기도했던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정상적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 쉬운 표현이기에 우리가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야 하시는지 한 이유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이 되었고 어둠이 되었다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별반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 제사제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의 죄는 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하였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새 세상을 여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스스로 받아들이시고 그 심판의 결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하셨습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주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에서 죄인이라고 부름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사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자들이 모여서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교회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세례를 받고 난 우리의 육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보기에는 비굴해 보이고 여러분 보기에는 나약해 보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왕으로서 세상과 당당하게 죄와 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결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했다면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감히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직분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 직분을 너무 낮추는 것입니까? 왜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신자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제사장 기도에서 교회를 두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어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들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20절에서 이 사람들에게 20절에 나타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내 사자를 보내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당신의 성령을 교회의 사자들에게 풍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충만한 충만함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교회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속히 떠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상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며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여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두고 기도하십니다. 단순히 한 개인, 한 신자가 아니라 주의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두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교회가 지옥의 권세에서 도망하여 교회의 문을 통과하여 구원의 문에 이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여기저기에서 주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만 들으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복음을 들었으니까 구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상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기관으로서 주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정상적인 기관들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는가라는 사실을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 회원들이 사도들이 지난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모인 그 교회, 그 무리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는 복음을 들으면서 시작하고 오직 교회는 그 교회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갑니다. 즉 주님의 나라는 주님은 이 나라를 가져오셨고 이 나라 안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증거입니다. 도대체 주께서 기도하셨는데 그런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교회는 순수한 말씀 안에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말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말씀의 기간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주신 말씀의 기간이 없는데 어디에서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말씀의 역사가 드러난단 말입니까?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인 그곳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말씀을 들은 무리, 즉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됨을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셨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명 주의 교회는 한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로 말미암아 사역의 완성을 바라보게 될 때 분명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 위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됨이란 일치를 뜻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된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서 일치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치란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부께서 성자와 완전히 하나이시지만 성자는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완전히 하나이시지만 성부는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령과 하나이시지만 성령은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하나이시지만 성자는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지만 성부는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시지만 성령은 아니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일치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복제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지만 또한 저 형제는 나가 아닙니다. 저 자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하나이지만 저 자매는 나는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 사이에 고유한 사역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독특한 또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조금 내가 볼 때 은사가 적다라고 생각할 때 왜 위축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됨의 설명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또한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오 라고 하는 이 차이입니다. 즉 21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므로 그리고 23절에 아들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교회가 하나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 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 됨은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 됨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신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와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아버지와 하나이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셨습니다. 즉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땅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뜻과 의지가 아들의 뜻과 의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뜻과 의지와 제자들의 뜻과 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뜻과 의지와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도의 말을 듣고 그 복음 안에 있게 되는 그 백성들의 뜻과 의지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성취를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분명히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지난 그 복음의 시대에 몰래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만으로가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섞으려고 했습니다. 그 전통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헬라파와 히브리파 교회 회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정말로 교회가 하나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이방의 사상들과 삼들의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통하여 교회의 일치를 깨웠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이때 사도들은 이들을 이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으도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두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교회들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의 교회는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진 간직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들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교회의 하나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유혹들과 위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 번이나 거듭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보존됨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즉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하나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는 선한 열매를 가져왔고 또 선한 열매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복만의 하나됨을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제로 인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신자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같이 아들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된 같이 주의 교회가 하나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둘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고백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결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 아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은 백성들도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의 이미지는 아들을 통한 교회의 다스림입니다. 아들을 통한 세상을 다스립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만민을 다스리는 아들의 권세를, 아들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약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모습을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들더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빽빽한 구름의 이미지는 구약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시내산에 오셨고 그 오심을 드러내는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은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수직적인 산의 성전의 모습이 수평적인 산으로서 땅에 눕혀지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야훼의 성령이 그 성전에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야훼의 성령이 가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야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그 장면들이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시편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세례 받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비둘기 형상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의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교회에 어떻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를 압니다. 사무엘상 4장 20절에 이르시기를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함을 아이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때가 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포로기에 주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떠나셨습니다. 야훼의 영광이 떠났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야훼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가 있습니다. 더 참혹하게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참된 그리스도가 옛 언약의 백성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떠나셔버립니다. 엄청난 심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는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주님의 나라를 또한 주님이 보존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성도들의 어떤 숫자를 보게 될 때에 또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로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존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대제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로 이 내용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기도했던 내용들이 적어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와서 오순절 사건이 이르기 이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사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제사장님 기도를 주께서 받으셨다라는 이 메시지로서 지금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이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7월 11일 날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그가 살아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받으시고 사하셨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복을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무슨 결과인가?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인가? 라고 말하겠지만 그저 주님이 주신 평강의 소식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삼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사실을 확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평강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이 평강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리우지 못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을 구한 백성들은 주님의 평강 가운데 끊임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은 참된 하나됨, 즉 떡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을 두고 기도하신 주님은 세상 가운데 이 평강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믿는데 주의 백성된 형제 자매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주의 백성을 향해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이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세상들 가운데 나타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타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자신과 하나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교회가 부패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따를 때에 주님은 한없이 자비하셔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그 영광의 자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바라보십니까?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혀셨고 우리가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교회는 비록 땅에 주소가 있는 장소에 모여 예배하지만 그 교회는 하늘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새 아담의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보다 강하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보다 더 능력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건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만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의 뜻과 의지를 일치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일치 가운데서 서로가 차이를 가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차이를 바라보면서 눈이 발을 향해서 아이고 쓸모없이 맨날 좋지 못한 길을 다니는 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우리의 눈이 항문을 향하여서 더러운 뱃을만한 너 몸이여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뱃을 하지 않으면 영광스럽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존감이 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자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말로 이렇습니다 라는 말할 여지가 없고 누구도 그렇게 나를 평가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새 아담이고 새롭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이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찬송합시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교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주님의 사역 때문에 이 주님의 업적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하나된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